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길잡이 SOS TV 시사 뉴스 시간입니다. 뉴스를 통해 이 시대를 분석하고 뉴스를 통해 현 시점을 알고 준비하도록 도와드리는 SOS TV 시사 뉴스. 유익한 정보와 해설과 함께 오늘 시간을 시작합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땅의 일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하늘에 관심을 둘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을 떠나 잠깐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린다면 광대한 우주에 숨겨진 비밀이 새삼스럽게 우리의 가슴을 흔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대한 우주를 관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면서 숙연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드러나는 우주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존재하는 세계의 전부는 아닙니다. 보이지 않던 세계가 지금 속속들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상상할 수 없이 넓고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새로운 지구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5일 지구와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제2의 지구가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나사의 케플러 미션은 오랜 시간 동안 새로운 행성을 찾아오다가 처음으로 생명체의 생존 가능성이 있는 이 푸른 슈퍼지구를 찾았다고 영국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슈퍼지구 케플러 22b는 지구에서 600광년 떨어져 있으며 지구처럼 암반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행성의 표면 온도는 화씨 72도, 섭씨 22도로 지구의 봄 온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생존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이 행성은 미국 카네기 과학연구소의 앨런 보스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발견을 했는데요. 그 결과는 애스트로피지컬 저널에 실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나사 과학자들이 케플러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발견한 이 케플러 22b는 지금까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이른바 골디락 영역에서 발견된 가장 작은 행성으로 지름이 지구의 2.4배 정도이고요. 온도는 약 22도라고 해서 지구 2.0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골디락 영역이란 중심별과의 거리가 적당해서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아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온도대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행성은 2009년 처음 발견됐지만 나사 연구진은 이 행성이 중심별을 지나가는 것을 세 차례 관찰함으로써 그 존재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골디락 영역에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행성이 존재한다는 조짐은 이전 연구들에서도 발견됐지만 실제로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여기서 강병국 목사님을 모시고 가장 영적인 해설을 청해서 들어보기로 할까요?
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하늘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가히 이해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조금 보고 깨닫고 알고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천문학이 발달되고 전자 망원경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하늘의 우주의 크기와 또한 주님께서 베푸신 별들을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은하계의 기가 막힌 조직적인 그 존재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시편 8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러분이 기가 막힌 은하계들, 기가 막힌 우리 태양계와 각종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 광대하고 놀라운 그 우주 속에서 정말 먼지만한 우리 인간들을 두시고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지하시고 보호하시고 영생을 위해서 구속사업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히 어떻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의 값을 위해서 희생당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가히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별들은 참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주께서 만드신 이 귀한 지구, 이 별 위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가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존재들을 우주에 많이 또 두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천사들 이외에 이런 모든 존재들을 앞으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또 19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시편 19장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나라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태양이죠.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여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그랬습니다. 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우주의 은하계들을 볼 때 정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해서 아멘 하게 되지요. 하늘이 하늘에게 말하고, 그렇죠? 하늘이 땅에게 말하고, 땅은 하늘에게 말하고, 낮은 밤에게 말하고, 밤은 낮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창조받은 인간들은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것을 마치 버러지와 금수의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천년 동안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런 비유에 의해서, 그런 상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6천년 동안 이 지구상을 재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도록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 여행 중이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해설을 들려주셨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우주의 가속 팽창을 밝혀서 우주론을 새로 쓰게 만든 세 명의 천문학자에게 수여되었습니다. 가속 팽창이란 시간이 지날수록 팽창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천체를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에 반하여 천체를 서로 밀어내는 척력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힘은 이제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힘이기 때문에 물리학의 새로운 도전을 가져오게 되어서 요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모르던 미지의 힘을 발견하게 되다니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더 놀라운 능력이 점점 더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는 것 같죠? 노벨 물리학상이 천문학자에게 수여된 것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또한 우주의 가속 팽창이 소수의 천문학자에 의해서 발견되었지만 사실은 근 1세기에 걸친 천문학자들의 노력의 결실이란 점입니다. 우주적인 측면에서 보면 은하는 우주를 이루고 있는 기본 천체이죠. 이 때문에 우주의 크기나 구조를 알려면 은하의 거리를 측정해야 합니다. 은하의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별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방법은 별의 밝기를 이용하는데요. 별의 밝기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흐려져서 멀리 있는 은하에 있는 별의 경우 그 밝기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20세기 말 허블 망원경이 우주 궤도에 올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수행했던 그 일이, 그 연구 중 하나가 바로 초신성의 최대 광도를 정확하게 구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성공하여서 결국은 우주론을 다시 쓰게 만든 우주의 가속 팽창을 발견하게 된 것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신비 중에서 블랙홀의 신비 또한 대단하죠? 자, 이경준 리포터의 보고를 통해서 한번 블랙홀의 신비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만유인력이 작용합니다. 특히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는데 이 중력 때문에 인간은 공중에 떠다니지 않고 지표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지구에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중력보다 더 큰 속도로 물체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초속 11.2km의 속도보다 빠르게 물체를 던지면 지구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속 11.2km를 지구 탈출 속도라고 부릅니다. 지구보다 강한 표면 중력을 갖는 목성의 탈출 속도는 초속 59.5km입니다. 여기서 중력이 이들보다 엄청나게 강한 천체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천체의 탈출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마침내 광속, 즉 초속 30만 km를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광속보다 큰 탈출 속도를 갖는 천체가 존재한다면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블랙홀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빛도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고 예측합니다. 실제로 영국의 물리학자 에딩턴은 개기일식 때 태양 뒤에서 오는 별빛을 관측하여 빛의 경로가 휘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천체의 밀도가 커질수록 별빛이 휘어지는 정도는 더 커집니다. 만약 천체의 밀도가 극단적으로 높으면 빛이 천체 속으로 빨려들어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대 거대한 천체 망원경들이 개발되면서 여러 은하 중심 부분에서 태양보다 수억 배 더 무거운 블랙홀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크기가 태양계만하고 태양과 같은 별 1천억 개 정도가 낼 수 있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스페이스닷컴은 미국 과학자들의 발표를 인용해 태양의 100억 배 질량이 되는 블랙홀이 두 개나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청페이 마 교수 연구팀은 하와이의 제미니 천문대와 텍사스의 맥도날드 천문대 망원경을 이용해 지구로부터 3억 광년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두 개의 거대 블랙홀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측사상 최대 크기로 알려진 이 블랙홀들은 태양보다 100억 배 혹은 그 이상에 달하는 엄청난 질량을 지닌 것으로 분석돼 학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지구에서 3억 광년 떨어진 은하 NGC 3842 중심부에서 하나, 그리고 3억 3,500광년 떨어진 은하 NGC 4889 중심부에서 다른 하나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블랙홀은 지금까지 발견됐던 가장 큰 질량을 가진 태양의 63억 배 정도였던 처녀다리 M87이라고 불리는 블랙홀보다 천문학 관측사상 최대 질량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또 연구진은 두 블랙홀의 질량과 중력의 세기를 가늠할 수 있는 두 은하 중심부 별들의 속도를 측정했는데 그 결과 블랙홀들의 질량은 우리 은하 중심부 블랙홀의 2,50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우주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초월할 만큼 넓고 큽니다. 놀라운 우주의 크기가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자세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광활한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너무나 적은 부분만 겨우 알 뿐입니다. 얼마 전에는 별을 삼키는 중성자별이 발견되어서 천문학자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뉴스가 신문을 장식했었는데요. 지난 12월 1일에 죽은 별로 알려졌던 중성자별이 다른 별을 삼킨 뒤 대폭발하는 장면이 처음으로 관측됐습니다. MBC TV 뉴스에 의하면 미국의 우주 관측 위성이 안드로메다 은하 근처에서 매우 강력한 감마선 폭발 현상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감마선 폭발은 태양이 100억 년 동안 내는 열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몇 초 만에 뿜어내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폭발입니다. 그러나 이번 폭발은 길어야 2, 3분이면 끝나는 보통인 감마선 폭발과는 달리 30분 가까이 지속되어서 천문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와 경희대 등 우리 연구진이 참여한 국제 연구진이 이 폭발의 정체를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네요. 연구진은 이 폭발은 빛을 일고 빛을 잃고 죽은 줄 알았던 중성자별이 근처에 있던 별의 가스를 가로채서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성자별은 큰 별이 수명을 다해서 폭발한 뒤에 남겨진 별의 잔해를 말하는 것인데요. 서울시만한 크기이지만 지구보다 50만 배나 더 무거워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끌어당깁니다. 중성자별이 다른 천체를 잡아먹는 장면이 관측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른 별의 가스를 삼킨 중성자별은 더 위력이 강해져서 빛도 탈출할 수 없는 블랙홀이 됐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네, 신비한 우주의 새로운 비밀들이 속속히 발견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는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우주의 끝은 가늠할 수 있는 것인지, 강정자 리포터를 통해서 한번 우주여행을 함께 떠나볼까요? 네, 무엇을 가리켜 우리는 은하계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은하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의 하나로 수천억 개 이상의 별, 가스성운 또는 암흑성운 등으로 이루어진 대집단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은하계는 이러한 우주의 수많은 은하 중에 태양계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 은하를 말합니다. 태양계는 약 천억 개의 항성과 성단 및 성간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은하계는 평탄한 원반 모양의 나선 은하인데 중심부가 약간 부풀어 있죠. 원반의 지름은 약 10만 광년이고 은하의 핵은 지름이 1.2만 광년, 두께는 약 5천 광년이며 은하 전체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200억 배 정도입니다. 또한 은하 중심으로부터 동쪽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데 중심부로 갈수록 회전 속도가 빠르다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하계 안에 있는 태양과 같은 항성이 2천억 개 존재합니다. 하나의 태양계에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같은 별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포함된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는 얼마나 클까요? 네, 이 은하 하나만의 가장자리 끝으로 가려고 해도 기하학적인 수의 시간이 요합니다. 이 큰 우주를 우리의 생각이나 계산에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만큼의 한계에서 우주의 광대함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주의 크기를 알아보려면 광속을 알아야 합니다. 광속이란 빛의 속도를 말하는데요. 우주는 너무 커서 보통 속도로는 가기가 불가능합니다. 빛은 얼마나 빠를까요? 빛은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시간이 1초 째깍 하는 동안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것이죠. 정말 빠르죠. 이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놀라운 속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빛의 속도, 광속으로 지구에서 우주의 끝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초 째깍 할 때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데는 1.3초 정도 걸립니다. 화성까지는 3분이 걸리고 광속으로 약 8분을 가면 태양을 지나게 됩니다. 5시간 30분을 가면 명왕성을 지나게 되는데 빛의 속도로 꼬박 하루를 가야 우리가 사는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광대한 우주죠. 이렇게 광활한 우주의 공존에 있는 신비한 천체들, 이렇게 우주의 소식에 접해보니까 이 작은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인지 새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수천억 개의 별이 띠 모양으로 모여있는 집단을 은하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부르죠. 맑은 날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뿌연 구름처럼 보이는 은하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형상은 지구에서 보이는 우리 은하의 일부분으로 은하수가 별들의 물이라는 사실은 17세기 갈릴레오에 의해서 처음 알려졌다고 합니다. 별들의 물인 은하수는 우리 은하 원반을 옆에서 본 모습의 특징 때문에 우리 은하를 밀키웨이 갤럭시 또는 은하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국의 천문학자 허셜은 우연히 하늘에서 여러 방향에서 별의 개수를 세어보았습니다. 대부분 별들이 은하수 부근에 놓여 있는 것을 알게 됐고 은하수를 기준으로 어느 방향에서나 별들의 개수가 같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허셜은 이렇게 모든 별들이 은하수 부근에 모여 있고 우리 은하에서 태양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 은하의 크기는 직경이 약 10만 광년 정도가 되고요. 태양은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3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는 실제로 굉장히 거대한 천체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를 나선팔만 가지고 있는 나선은하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관측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 은하는 띠 모양으로 늘어선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반이라는 것을 관측하게 됐습니다. 우리 은하의 원반에는 수많은 별들은 물론 성단, 가스, 먼지 등의 다양한 물질도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을 아까 리포터를 통해서 들으셨죠. 이렇게 넓은 우주 공간에 우리 은하 혼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들이 모여서 성단을 이루듯이 안드로메다 은하를 포함한 여러 천체들이 모여서 국부 은하군이라고 불리는 은하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부 은하군은 약 45개 정도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부 은하군의 중심 은하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국부 은하군을 대표하는 나선 은하이고요. 이 밖에도 국부 은하군에는 나선 은하는 물론 외소 타원 은하 등의 은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은하들이 모여 있는 국부 은하군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약 45개의 은하들이 모여 있다고 하니까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겠죠? 국부 은하군의 크기는 1 MPC 정도라고 하는데요. 1 MPC는 광년으로 바꾸면 약 326만 광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국부 은하군을 지나가려면 빛의 속도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지나가려면 약 326만 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신비한 은하들, 은하의 이야기만 다뤄도 놀라운 우주의 신비와 크기에 우리들의 입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병국 목사님의 해설을 청해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말이죠. 저희 식구들을 데리고 제가 제 두 딸을 데리고 제 아내와 함께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리치몬드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있는 과학 박물관을 한번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마치 거의 플래네토리움, 다시 말해서 이 별들을 보여주는 그 관에서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오리온 성좌를 보여준다고 광고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식구가 거기 와서 이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나운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천장 위에 레이저 광선을 비치면서 또 어떤 그림을 비춰주면서 이제 오리온 성좌를 저에게 설명하고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먼저 이야기한 이론인데 이것을 우리가 실험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주선을 만들어서 타고서 우리가 그 오리온 성좌까지 가서 그 오리온 성좌에 들어있는 어떤 터널, 우주의 터널 그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 시간이 되면 그 터널이 다른 은하계의 터널과 이렇게 들어맞으면서 우리가 진공 상태로 빨려 들어가면 이쪽 은하계에서 저쪽 은하계로 그 은하계에서 또 저쪽 은하계로 아주 빨리빨리 신속하게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마치 정거장에 기다렸다가 또 빨려 들어가고 또 빨려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정말 약한 정말 1주나 2주 안에 우리가 이 지구에서 우주의 중심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한 속도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우주의 신비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여러분, 이 사실 말이죠. 이 은하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여러분, 성경은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하늘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들, 하늘들의 하늘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우주엔 말이죠. 이렇게 이 은하계나 이 별들 세계도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각 도들이 있는 것처럼 미국에도 각 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은하계 이 우주에도 각 별들의 지역들이 있죠. 우리의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죠.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곳으로 갈 수 있는 터널들이 다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관문이 오리온 성자며 또 오리온 성자를 통해서 다른 어떤 별들의 지역으로 우리가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리온 성자는 우리에게서 약 한 120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죠. 우리에게서 가장 가까이 있는 다른 은하계죠.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로 들어오실 때 바로 그 오리온 성자의 관문을 통과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보면 오리온 성자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여러분이시여. 근데 이제 그리고 우리가 하늘로 승천할 때도 제가 믿기는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갈 때 바로 그 오리온 성자의 관문을 통과해서 나가서 다른 은하계를 통과해서 계속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우주의 중심부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곧 올 것입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그런 원칙을 심어주시고 그런 동기와 소원을 심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여기 이제 시편 19장에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서 7절부터 보면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의 세계 하나님께서 별들과 우주의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다. 거기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우주는 모든 것이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질서가 있고 거기엔 법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법칙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의 명령대로 살고 그래서 마지막 성도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의 믿음은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믿음을 우리도 배우고 가지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쫓아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질서 있게 그 원칙대로 조화된 자들만, 변함받은 자들만 하늘에 갈 것입니다. 별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속히 오십니다. 우리가 속히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주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오리온 성자에 대해서 들으니까 참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정말 넓은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에는 꼭 밖에 나가서 한번 밤하늘의 별을 세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크신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손수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큰 사랑에 눈시울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문득 이 좁은 세상이 다인 것처럼 바둥대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그리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욕심과 애착이 부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신 우주여행 즐거우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